네, 오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을 이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기쁨. 자,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기쁨. 여러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갑자기 눈빛이 막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없다. 없다가 조금 있네요, 그래도. 예. 맞잖아요, 말씀에.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길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제가 지금 방금 질문 드렸듯이 알수 있는 것인가? 또는 알수 없는 것인가? 여러분이 경험에서 오는 어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하나님의 길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에 근거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애써서 깨달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많은 이제 찬양 가사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You are faithful,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틀림이 없이 그리고 확실하게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곤 하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우리 영혼 깊숙하게 그것을 찬양을 하려면 우리가 뭘 믿는 것이냐면 그 얘기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진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말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언제까지?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은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그 길을 알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성도의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걸어가는 것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추상적인 게 아닌 거거든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 제목들을 그냥 우리가 지금 교회 행사들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조카들이 저희 집에 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필라델피아에 오면은 굉장히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 이제 뮤지컬, 성극 뮤지컬, 이게 랭캐스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웬만하면 이제 매년, 거의 매년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올해는 모세를 하더라고요, 모세. 모세. 제가 모세 이야기를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아는데 어제 이렇게 같이 봤는데 굉장히 새롭게 또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어떤 뭐랄까요? 실감나지 않았던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뮤지컬이 많이 보여주고 하는데 거기서의 주제도 그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 있을 때 40년 만에 나타난 모세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다. 당신들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당신들을 구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했더니 백성들이 안 믿는 못 믿는 거죠. 그런 하나님 어디 있냐? 신실하지 않다.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나타내 봐봐, 보여달라. 결국에 그 백성들이 구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보이시고, 바로왕 앞에 열 가지 재앙이라는, 열 가지 재앙을 미리 계획하셨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완악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를 내보이시는 나는 이런 자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도요, 이게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갔는가? 유대인에게는 복음이 포기되었는가? 이게 지금 관념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울은 11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내가 베냐민 지파다. 우리 가족 얘기, 우리 민족 얘기, 그리고 나와 연결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보이고 계시는지에 대한 캐치가 바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패시브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종교,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믿는 기독교 말고요, 종교 철학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학문적으로 발전을 했다고 해서 이제 종교성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많이 이제 연구가 되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신들은 대체적으로 패시브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인간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인간의 필요에 대하여 뭔가 치성을 드리고, 뭔가 그를 감동시키고, 뭔가 그에게 기도를 많이 해야만, 그렇게 움직이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 안에만 있는 순수한 동기와 순수한 목적으로만 일하시는 분입니다. 조금 가혹하게 설명하면 우리의 어떤 행동과도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좀 되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가 재미있는 이유는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그 신들이. 인간적인 신, 그 되게 모순적인 말 아니에요? 인간적인 신. 더 이상 신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냥 거기 나오는 신은 신처럼 그리고 있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어떤 슈퍼맨? 초인 정도의 그런 이제 존재를 상정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 진짜 다행인 것은 스스로 일하시는데,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스스로 일하시는데,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라는 게 우리는 다행인 것이죠.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동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또 소망을 품고 걸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적극적이란 표현도 부족해요.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자녀를 마치 걸음마 뛰는 그 아이의 손을 부모가 손을 꽉 잡고 있듯이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목적에 합당하게 끌고 가시는 것에 대하여 사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섭리, divine providence, 섭리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것, 세상 만물을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다스리신다. 이게 의미적으로 볼 때는 섭리라는 것 안에 창조가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창조를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모든 충족하신 분이, 그 안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뭐가 부족하셔서 창조를 하셨나. 그런데 그의 뜻은 그의 자녀들,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것을 위하여 창조물들과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것을 작정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구약 성경은요, 온 세상과 온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엇도 필요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사랑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을 향하였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난한 민족을 사랑으로 택하셔서, 그 백성들이 어떠한 행보를 보입니까? 수많은 반역, 수많은 죄악, 수많은 불신, 수많은 속임, 비열함, 타락함, 배은망덕, 작심삼일, 적반하장, 회복불능, 다른 민족과 다를 바가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민족보다 더 악한 왕이 출현하여서 비양심적인 우상숭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그게 사실 구약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봤냐, 안 읽어봤냐는 이런 데서 티가 나요. 구약성경이 정말 사랑의 스토리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누가 얘기해줘서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들에서 절절하게 끓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 지금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혼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을 내시지만 그 안에 저 아주 기저에 깔려 있는 내가 근데 너희를 포기를 못하겠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의 길이 너무 분명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끊겼는가? 그들이 완전히 망했는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완전히 망하였냐?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지금 나타나는 이 현상은, 왜 이방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고, 왜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아름다운 전통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일까? 여러분, 로마서 여기까지 오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건요, 바울이 받은 복음이라는 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너무 극적으로 다르죠. 인생 전체와 관계된 총체적인 변화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바울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있고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유대인과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새로운 뉴 이벤트가 아니라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그 풀리지 않는 문제, 유대인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시는 솔루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불완전함의 최종적인 해결책이셨고, 모든 불완전한 왕들, 모든 불완전한 선지자들, 모든 불완전한 제사장들의 최종적인 완성이셨으며,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등을 통하여서 메아리치던 하나님의 약속들, 약속이 계속 쌓이다가 그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된, 완성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발견한 것이죠. 이 바울이 이것을 이해하기에 유대인 민족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만 받으면 되는데, 그동안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얼마나 잘못했더라도 이것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의 유대인됨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러니한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동안 아무리 거부하고 아무리 구약성경에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해결됐을 텐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 최종적인 거부? 로마서는 이 아이러니 위에서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최종적인 거부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인류 최악의 선택이었는데, 로마서의 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를 살리심은 이제 이 세상 어느 인류도 이 구원을 내가 받았다 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하셔서 이전에 어떠한 짐을 지고 있었던지 간에 이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10장 9절 한번 보실래요?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이전에 뭐였든지 간에 상관없다.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의 역사와 전통에서 궁극적이며 최종적인 사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것이 우리 민족의 완성이다라고 발견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이 그것을 거부한 일. 유대인으로서는 최종적인 치료제를 그 거부한 이 사건이 오히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바운더리를 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죄 앞에서 유대인이 이제는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 바깥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전에는 소위 부스러기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어쩌다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아니면,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었는데, 유대인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부활시키는 그 능력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평등한 원리가 비로소 펼쳐졌다는 것. 복음은 십자가만을 높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평평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만을 높이고 다른 어떤 조건들,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있고 상대화시키는 어떠한 조건들을 다 평평하게 만드는 사건. 예수 외에 다른 조건들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 더 알기를 원한다. 예수 보기를, 예수님만 높이기를. 자, 오늘 본문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자, 바울은 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모든 자유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해방이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된다라는 분명한 방향성이 생겼는데, 이 물론 바울에게 이제 복음으로 하면은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잖아요.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에 가서 전할 수도 있고 이방인에 가서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조금 특정한 부르심을 주신 것은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이방인으로 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특수한 부르심 가운데 지금 이방인에게 포커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세요? 바울이 이방인에게만 복음이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이방인에게 너는 가라라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복음을 여전히 어떤 민족 단위로 인간이 서 있는 어떠한 현실에 맞추어서 이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은혜의 복음을 설명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경험한, 나도 경험, 복음 경험했는데, 복음은 이래, 이러는 거 아니야? 복음은 이래야만 해. 복음은 이런 것이야. 우리가 교리의 일치성은 중요하지만 다양성과 개별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부스러기만 맛보더라도 그 영생이 주는 시원함과 자유함과 놀라움이 엄청나서 우리가 그 경험한 그 복음을 전체 복음이라고 일반화시키는 오류에 빠지는 거죠. 지금 복음이 유대인한테는 안 가네? 이방인한테만 가네? 하나님이 유대인은 버리셨네? 라고 하는 잘못된 결론을 내가 경험한 복음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그 복음이 정답이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자, 바울이 풀어야 할 시대적인 질문입니다. 메시아를 최종적으로 거부한 유대인은 이제 버려진 것인가?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가? 바울을 포함하여 예수를 믿고 거듭나 변화되어 성령의 은사를 따라 자기 이웃과 온 세상을 향하여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경험하는 것은 계속하여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도 전해도 거부하고 있는 것 같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는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이방인들은 그 부스러기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께 막 돌아오던데 게다가 로마 시대 이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유대인들이 황제로부터 추방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에 유대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보니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신 것 같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감격처럼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제기하는 이 문제 제기,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판단하고 있는 이 상황 판단은 특별히 유대인들한테 뭔가 억울해서, 뭔가 억한 심정이 있어서, 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지금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정당하고도 솔직하고 객관적이며 정당한 그런 평가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 객관적으로 보는데 이방인들의 막 교회에서 이방인들의 숫자는 막 늘어나고 있고,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계속하여 거부하는 유대인을 하나님이 더 이상 편애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자를 그동안 거부했던 예대로 이 유대인이 또 거부를 해버린다면 이방인들은 이런 소결론을 낼수 있는 거죠. 아, 진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붙잡지 않기로 하셨나 보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제가 섣부르게 이방인의 이 생각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상황을 봤을 때 이방인들의 이러한 평가는 정당해 보입니다. 상황적으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들은 막 늘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막 늘어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버린 거 확실해 보이는데 확실한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걸 반박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이라서요? 아니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뭘 반박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상황, 그리고 어떠한 양상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고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도, 그게 어쩌다가 우연하게 또는 은혜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도 있을지는 모르더라도, 우리의 상황적인 판단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불일치하기가 십상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다른 판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과는 나도 모르게 전혀 다른 길로 스스로 걸어갈 명분을 스스로 만드는 꼴이 되기도 한다는 것. 이방인들은 정당하게 지금 현상에 대해서 판단을 했겠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에 근거하여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너희가 틀렸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대표로서 지금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알다시피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다. 너희를 위하여 여기까지 왔고, 너희를 위하여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 나는 항상 너희를 위하고 있고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를 살리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도다. 그러나 너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일들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변덕스러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한번 뜻하신 뜻은 영원하게 유효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실 리가 없고, 사실은 너희들 또한 같은 원리에 따라서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모습에 언젠가는 또 처하게 하실지 누가 알겠냐? 너희의 상황적인 이 판단을 너희는 자신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상황적으로 또 교만해진 것 같은 이방인들 조금 교육하려고, 좀 교만해진 것좀 잡으려고, 너희들 교만하면 안 돼! 라고 피상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카운터파트로서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 어떤 의견을 만들어가고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서로서로가 토론을, 반대와 반대가 만나서 서로서로 누가 힘이 센 쪽이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니들이 지금 너무 심하니까 내가 지금 유대인 편에서 한번 입장해서 얘기를 볼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너희가 틀렸어.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틀려. 라고 말하는 판단의 근거는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근거하고 있고 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에서 찾고 있는 거죠.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틀렸다라고 말하는 이 근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실 리가 없다. 이걸 바울이 스스로 깨우쳤는가? 아니요. 바울이 굉장히 천재적인 건 분명하고 바울이 어떤 그런 은사들, 지혜와 지식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건 분명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스스로 변화될 가능성이 1도 없었던 사람이고요. 그 지식과 그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데 썼던 사람이었고요. 바울은 이제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을 통해 이제 영생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될 대로 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된 사람이잖아요.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요, 목사님. 목사님 교회만 있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빨리 변하고 얼마나 내가 모르는 게 많은데 최소한 내가 무엇을 판단하려면 최소한 내 자신의, 내 양심의 어떤 정직함에서 나오는 나의 어떤 소위 솔직하고도 정직한 내가 말할 때는 객관적이다 말할 수 있는 이 상황적 판단마저 틀린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판단 자체를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부터 판단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그냥 무조건 순종하세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이나 또는 이성이 없는 동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사고한 것을 선한 의지를 담아서 행위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창조를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고 판단 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판단의 근거가 나로부터 시작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바보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왜 먹었을까요?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 나쁜 말 아닙니다. 그죠? 이걸 먹으면 네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진짜 교묘한 말인데요. 저는 이 말만 두고 보면은 뱀이 되게 옳은 소리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자의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뱀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네 마음의 동기, 이거 먹으면 돼. 저는 이 말만 두면은 좀 상상하기 어렵지만 뱀이 무섭죠. 뱀이 무서운데 에덴 동산에서의 뱀은 타락 이전의 뱀은 우리가 아는 어떤 흉측한 모습이라든지 또는 혐오스러운 느낌을 주는 동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토끼가 왜 귀여워요? 여러분 그거 자연스러운 겁니까? 우리의 본성입니까? 뱀은 귀여울 수 없나요?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데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에 대하여 선하게 창조하셨다면은 그 뱀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편견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뱀은 딱그 얘기를 하는 순간 천사 비슷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일한 거예요. 그 말만 놓고 보면 동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에 가깝지 않았을까? 근데 하지만 그때 뱀의 말이라면은 아담과 하와가 얘의 말은 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것. 그게 사실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심정적으로 그래 상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닐까? 지금 이거 먹으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얘 말, 뱀이 나쁜 친구는 아니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상황적인 판단에 대해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내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았을까?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그 판단을 상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합해보고 여러 가지 그날 날씨와 그 에덴 동산의 상황과 그리고 지금 뱀이 말하는 어떤 말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옳다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이런 상황적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목표는 맞아요. 근데 어떤 방법을 하라고 했어요, 뱀이? 이것을 먹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어요.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하나님의 길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때에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은 그 목표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상황적인 판단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행한 것뿐이죠. 그것도 완벽하게 정반대되는 판단과 행동. 먹지 말라. 근데 먹었어. 어떤 변명도 허용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자비가 없으시다라고 오해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 인류 최초의 범죄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상황적으로 인간이 자기 삶에 대하여 상황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디까지 어리석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리석음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이방인들이 생각하기에 유대인은 버려지고 이방인은 새롭게 택함받은 것 같아 보이는데 바울조차 어쩌면 이게 쉽게 반박하기 어려운 현상이에요. 실제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세요. 이방인들의 문제 제기는 꽤 지혜로운 통찰처럼 보여요.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더라. 그래, 나도 지금 보고 있는 현상이다. 바울은 근데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22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지금 이거는 상황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잠깐 버리거나 뭐 이방인을 갑자기 치켜 세운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힐 것이다. 26절. 나아가서 예언까지 하죠. 바울은 아주 확신해서 예언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 예언이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언이라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전부 다 펼쳐져 있지 않고 약간은 희미한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자들의 예언은 어떤 양상을 보이냐면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성격이 강해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런 예언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뜻의 최종적인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신약시대에서의 예언은 물론 아직 완전하게 도래하지 않은 그 종말적인 완성, 종말적인 그날을 기다린다는 차원에서 여전히 미래적인 차원이 있기는 있어요. 아직 오지 않은 그런 것에서 예언을 하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신약에서의 예언은 이미 주어진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나아가 그 뜻을 합당하게 살게 할수 있는 원리로 기능하게 하는 게 예언이에요. 뭔가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정확하게 기동할 수 있도록 액티베이트하는 그런 역할을 예언이 합니다. 방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얘기하죠. 방언? 그래, 신비하다. 그참알수 없는 그 언어들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참 신비하다. 신비한 성령의 역사다. 그러나 방언하는 자는 꼭 예언하는 자와 같이 사역해야 할 것이다. 그 뜻을 풀어주는 자와 함께 짝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어떤 은사에 대하여 차등이 없다. 예언이 더 좋은 거고 방언이 더 좋은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최고의 은사 하나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은사라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다양한 지체가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중에 예언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바울이 온 이스라엘이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너희가 상황적으로 잘못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볼래?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니? 나중에 예루살렘의 그 고통받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도 걷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뒤에 15장에 나옵니다. 연보를 걷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 버려졌다고 해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로마서의 특징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바울이 담대하게 다루기 시작하면서 확신으로 끝내요.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를 시작하는데 확신에 차서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근거는 바울은 항상 그래요. 내 생각에는, 내 지금 상황적인 판단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찾아낸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현상, 어떤 문제 제기,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상황들은 다양할 수 있지만 바울은 이렇게 확신에 찬 편지를 어떻게 쓸수 있냐는 말인가? 그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영생으로 이끄는 원리는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바울의 판단 근거는 이거예요. 이방인들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거 한번 얘기해 볼까? 26절, 27절 보세요. 인용하고 있잖아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거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건데 저 이사야 말씀 읽었지만 이렇게 뜻깊게 읽지 않았어요. 뭐 그러신가 보다라고 읽었지만 바울은 이걸 믿는 거죠. 반드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확신한 이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몇백 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어떻게 믿어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더니 일이 두 배로 늘었는데 상황은 더 악화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끊임없이 내 약속을 내가 성취하리라.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한번 다시 써봤는데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행위, 사역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니 후회가 없다. 이게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는 유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상황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때를 살고 계십니까? 좀 나아졌나요? 아니면 특별히 힘든 때를 살고 계십니까? 지금은 어떤 때라고 여러분 평가하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고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또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바울도 산전수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로마서 쓸 때까지 경험적으로 엄청난 상황들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또 자기가 마지막 달려갈 길에 대하여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고 있냐 하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둘러싼 상황들에 대하여, 때로는 환난과 고난에 대하여 그것을 겪고는 있지만, 단일하시고 영원하시고 심지어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길에 계속하여 자기를 리플렉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틀릴 수 있고 내 상황 판단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걸 내가 믿으니까. 거기에 자꾸 나를 비추는 거죠.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나 대단한 거창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방에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사랑방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교정하고, 함께 구하면서 다시 한번 의지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거 사랑방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 싶어 하는 성도라면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인생에 시간이 쌓이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저도 아직 많이 쌓이진 않은 것 같아서 저도 많이 궁금하고, 참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함께 나누면서 목회적으로 관찰하면서 참 배우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쌓이면 적극적으로 그 뜻과의 일치를 고민하며 살았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라는 그 범위, 직선적인 거 아니에요. 그 범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확장될 것이다. 우리가 그때그때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잖아요. 상황적 판단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올바른 방향을 두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는 후회심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그때그때 어떤 날씨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그때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결국 믿음으로 산 열매들은 곧 드러나리라. 근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범위를 너무 작게 상정한 사람은,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 아니야? 그걸 너무 작게 상정한 사람은 그 자체가 큰 오해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근데 하나님이 이거밖에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아, 신앙은 이거잖아. 이거. 나 예수님 알아. 신앙 이거잖아. 이 정도잖아. 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이와 관련하지 않는 내 삶엔 이만큼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 난그 뿌리가 깊지를 않으니까 환란이 오면 픽픽 쓰러지고. 이 바울의 확신이라는 것은 나랑은 너무 다른 사람, 이게 좀 특별한 사람, 특별히 신실한 사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의 이야기고, 사실은 오히려 세상에 더 흔들리고 있는 내가 더 인간적이라고 여기고 있고, 바울은 인간적이지가 않아. 내가 더 인간적이야.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적극적으로 불안하게 살기를 매사에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 왜냐면 하나님 이거밖에 못할 줄 아니까. 저는 성화라는 것은요, 성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모든 죄에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것은 성화죠. 그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지는 노력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재미, 신앙생활의 기쁨, 신앙생활의 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의 그 옛자 그리고 본성을 거스르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도 힘들고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그 일을 어머,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일들이 일어나네? 동행하시니까 이 일들이 변화되네? 내가 성령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함으로 있어 조금씩 변화하는 거, 요게 신앙생활의 묘미거든요. 교회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날까,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이게 아니고,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거든요. 이게 진짜 재밌거든요. 이게 단편적인 쾌락이 아니고, 내 생명의 정말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조이거든요, 조이. 나와 이웃이 살아나는 기쁨이거든요.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범위에 내가 와 이만큼 경험해보니까 너무너무 묘하고 너무너무 달고도 아름답고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좀더 많이 가까이 간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좀더 아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더큰 거예요. 내가 경험하게 될 기쁨이 더 크게 상정되는 거예요. 어머. 이 정도 기쁜 것을 내가 신앙생활이라 여기면서 기뻐해 왔는데, 그게 내 간증이고, 내 진실한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맞는데, 더큰 기쁨이 계속, 그것도 영원히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막, 내 앞에서 막 웃으시면서, 나 잡아봐라 하는데 내가 잡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안에 기쁨의 교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내가 따라가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기쁜. 여러분, 33절 이하의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수 있는 가장 역설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면 욥이 그 입을 닫듯이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그 얼굴이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보게 될 때, 우리는 입을 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간의 경험들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놀랍고 풍성하고도 깊은 그 지혜를 맛본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옳은 복음을 값없이 은혜로 받은 자, 그리고 이처럼 확실한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옳은 판단을 할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 뭘까요? 옳은 복음이 왔고, 옳은 복음을 믿게 됐고, 옳은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 다음은 옳은 행위를 할수 있게 되겠죠. 그제서야 우리는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이제 12장부터 여러분 옳은 행위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이제 성령께서 이끄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되게 굉장히 강제적이고 다분히 어떤 초등교사, 교육적인 목적으로 율법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했지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것이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스스로 상황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아멘이신가요? 이것이 복음이다. 적극적으로 판단해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구분하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확신하고, 함께 기뻐하고 삶 전체를 그분의 기뻐하심에 동참하는 것에 영적 제물로 내어드려라.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그죠? 너무너무나 다면적인 차원들이 있고 알면 알수록 너무나 깊은 이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 풍성히 누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33절부터 좀큰 소리로 읽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나의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이 자리가 울리도록 좀 여러분 큰 소리를 외친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좀 믿음의 확신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좀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부터 36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